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보면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구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바울의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서를 보면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서 하신 말씀과 정면 충돌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는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이야기를 바울 서신서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상치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면서 한 사람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을 수없이 말하고 또 한 사람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 같습니다. 두 말씀을 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치되는 말씀인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 서신서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가 쓴 편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대로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대로 쓴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는 모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구원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의 진리를, 같은 진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단지 당시 만연했던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왜곡된 가르침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바울이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을 때 바울은 당시 한 부류의 거짓 교사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착한 행실과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데 주님을 믿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알파가 더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 충돌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고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로운 삶과 착한 행실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서 전체에서 계속 강조한 이유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덧붙여져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그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야고보가 오늘 말씀 24절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야고보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거짓 교사들을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달려가게 하는 역할만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 세상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항변하면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고 제발 율법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고, 율법 밑에서 허덕허덕하는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늘 믿음에 합당한 의로운 삶과 선한 행위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고 가르쳤던 이유는 행위를 무시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진정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가릴 수 있는 시금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와 의로운 삶을 낳지 않는 믿음은 그건 거짓 믿음이다라는 진리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하는 진리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입증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는 믿음은 그저 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인 것을 믿고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과격한 사랑의 삶을 가져온다,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낳는다.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확실한 증거는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러기에 바울 서신서를 보면 한결같이 전반부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진리를 설파하고 후반부에서는 참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수반한다는 것을 설파합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구원론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구원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거짓 가르침, 두 가지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었는데 그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구원의 두 가지 면 가운데 각각 한 면씩을 강조한 것 뿐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은 진리의 일부였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했을 때 야고보는 새로운 진리를 설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시종 일관하게 말하는 진리를 확인한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기원문으로 읽은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리하면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저 식사 몇 끼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되기 원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집으로 들여서 살게 하고 입혀주며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친척을 피하지 않고 돕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으로 나를 믿을 때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시종일관하게 말씀합니다. 진정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사랑하기에 닮아가기 원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집 없는 자들을 도울 의도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수백 년 동안 먹고 살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당장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도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두 잘 지켰다고 믿었고 아마 주위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도 그를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계명 가운데 하나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킬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나와 같이 사랑하면 당연히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돌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이웃을 사랑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우리가 어제와 그제 구역예배에서 묵상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율법사가 주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이 쓰여 있냐고 물었고 율법사는 자기가 아는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잘했다고 이제는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율법사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대로 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거는 바보도 어린 나이도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 직관적으로 압니다. 근데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러자 주님께서 강도 맞은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기 지금 강도 맞은 사람이 있어서 거반 죽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잘 집례한 제사장이 여기 내려온다. 그런데 내려와서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보고 피하여 반대길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번엔 레위인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옵니다. 성전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찬양을 하고 내려오는데 또 똑같이 강도 맞은 사람을 봅니다. 보고 그도 어떻게 했느냐? 그 제사장의 그 제 레위인답게 보고 피하여 다른 길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너희 율법사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 지나간다. 그런데 그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이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멈추고 말에서 내려서 그를 싸매어주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게 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자기가 갔다가 일 보고 올 동안 치료해 주면은 그 비용을 대겠다고 얘기를 했다.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도대체 이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너 내 이웃이 모르겠다 그러는데 누가 이웃이냐? 율법사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경멸하기 때문에 입에서 그 얘기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자비를 베푼 잔이다. 주님께서 아 그러냐? 너 이제는 딴소리 하지 말고 교리 문답 자꾸 떠들지 말고 성경의 새로운 진리 자꾸 떠들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네가 멸시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웃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앞에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강도 맞은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쉬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심판대에 앉으실 때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가? 여기 고아와 과부와 갇힌 자와 병든 자와 눌린 자, 처지는 자,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을 돕는 자가 바로 나를 도운 것이요. 그런 자가 나중에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잘 알아듣지 못할까 봐 이런 자들을 돕지 않는 자는 나를 돕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행함이 없는 자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돌보라고 하신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 것밖에는 죄가 없습니다. 어디 나가서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탐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죽고 난 후에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지은 죄라고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누워있는 거지를 돌보지 않은 것뿐입니다. 네, 그것뿐이었는데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돌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인데 그 뜻대로 행치 않았기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을 때 야고보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곧 영원한 파멸을 가져온다는 주님 말씀을 그대로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늘 말씀대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를 주님 이름으로 격려해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자매를 주님 앞에서 기도해 주면서 실제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것, 그거는 너무나도 잔인한 겁니다. 어려운 형제 자매를 놓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생활비가 없고 월 렌트를 낼 돈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정말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병원에 가볼 돈이 없는데 그걸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십시오 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잔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의 교리가 아무리 정통 교리이건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을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그것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유황불에 떨어질 것을 알기에 귀신들은 떨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 이런 말씀 들으면은 떨지를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라. 그런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초대교인들 간에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믿음과 행위가 별개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고 나는 행위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의 은사대로 잘 믿으면 되고 나는 행위대로 살면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너는 행위를 열심히 하는데 좋아. 그러나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그의 외적인 행위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지만은 행위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을 오히려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18절 후반부에서 정면 도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너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계속 떠들고 다녀라. 그러나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노라.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의롭다 함을 받는지 한번 보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일서 3장 14절, 1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합니다. 지금 자기 재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앞에 고통당하는 자, 돕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고 말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고 이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있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강조하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십시오.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의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리문답 몇 번 하고 4주 교리문답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자, 이제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십시오 합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박짝박짝합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와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교회 와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교회에는 또 다른 부류의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류들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너무나 깊게 강조한 나머지 마음속에서 진정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늘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훌륭한 크리스천들처럼 보입니다. 왜?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큰 집에 살지 않고 자그만 집에 살고 큰 차 굴리지 않고 조그만 차 굴리고 의복을 겸손하게 입고 많은 거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늘 성가대에서 섬기고 유년주일학교에서 섬기고 부엌에서 섬기고 주차장에서 섬기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대단히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 정말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되는 성령 안에서의 참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는 죽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섬기지를 않거든요. 늘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저 사람은 십일조도 안 하고 저 사람은 부엌에서 섬기지도 않고 얌체 같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통회하고 구원을 받지 않았기에 다른 많은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그건 감옥에 집어넣어서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의 죄 밝히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교회 앞에 가서 막 시위하기를 좋아하고 TV 공청회에 나가서 다른 목사들 막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똑바로 사는 것 같은데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정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예전에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둘 다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릅니다. 이제는 평생을 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물질과 기회와 달란트와 시간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을 잘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오늘 기원문에서 읽은 이사야서 58장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부지런히 데려다가 먹이는 겁니다. 아니면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누가 갈 곳이 없으면은 자기 집으로 들여서 같이 거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권력, 육신의 친척들 어려움을 당하면은 당연히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독립할 때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 남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심지어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한 부모님조차도 자기 집에 모시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는 양로원에 처박아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들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 교회, 대부분 크리스천들 이러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돕자고 합니다. 어떻게 돕자고 하는가?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로 돕자고 합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갈 것은 이거는 아예 거부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어디 가서 누구를 돕자. 한 달에 한 번 몇십 불 내서 그 사람들을 돕게 하자. 그것으로 내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고 나는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내 마음껏 누리자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같은 교회 안에서도 빈부차가 몇백 배, 몇천 배가 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 비슷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잘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 그 21절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자신의 유일한 독자를 이제는 제물로 드리라고 명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것이 믿음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또 25절을 보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지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이들을 숨겨서 내보내준 것이 믿음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늘 리스크가 따릅니다. 리스크가 따릅니다. 여기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몰래 탈출하게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것이었습니다. 발각되면은 자기는 물론이고 자신의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다 죽임당할 것을 알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에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 유일한 독자가 없으면 자신의 씨가 끊기는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행함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런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확신하고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믿고 천당에 간다고 확신하지만은 자신의 믿음이 죽은 믿음,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비극 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야고보가 계속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14절을 보면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믿는 그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6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함이 심하니라 말씀합니다. 심판날 최후 시험이 올 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수없이 본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분들이 드뭅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했고 우리 전도사님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특별히 부자 청년 관원에 관한 말씀을 설교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에 부자로서 있을 수 있지만 부자로서 계속 남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강도 맞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닮아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내 자식과 같고 내 형제와 같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있는 부가 하나하나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기독교가 하도 타락해갖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 부자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니까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돈 가운데 조금 내서 사람들 도와주면 참 잘했다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호명하고 그 다음에 감사장을 주고 그렇습니다. 노노노. 정말 주님을 알면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스트러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형제 자매로 알고 내 식구로 알기에 그들을 위해서 나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주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눌린 자, 처지는 자, 이런 자들 돌보지 않은 자는 그건 영벌에 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전심을 다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건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 저의 책임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서 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강도 맞은 자들, 특별히 교중 안에 있는 어려운 자들,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자들 돌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우리 김경민 목사님 장유종 교회를 위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식구로 지냈던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최숙현 사모님 한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예섬교회에서 교회 임대료를 매달 공급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활비가 없습니다. 우리 최숙현 사모님이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면은 간신히 먹을 것 벌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목회는 목사와 사모가 둘이 달라붙어서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목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 간접 선교하는 선교사 돕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직접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가 즉시 한국 돈으로 1,000,000원 한 미화로 11,100불 우리가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2년 동안 매달 500불씩이라도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은 그러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헌신하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World Relief를 통해서 매달 30불씩 헌금하는 것 아프리카의 어려운 자녀들에게 가듯이 30불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다 모으고 교회에서 돈을 채워서 매달 500불씩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이제는 남은 평생 살면서 야고보와 같은 고백, 나의 고백으로 하고 실제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임으로써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